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해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라믹 지하드의 고위 지휘관인 바하 아부 알라타가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총신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망한 알라타가 많은 테러 공격과 최근 이스라엘을 겨냥했던 로켓탄 발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슬라믹 지하드 측은 알라타의 그의 부인이 숨지고 아이들이 다쳤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알라타가 사망한 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테라비브 쪽으로 로켓탄 수십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정부는 이스라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내 목표물을 오늘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 있는 이슬라믹 지하드 고위 관계자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가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 혐의로 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됐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감비아는 무슬림 소수 종족인 로힝야족을 학살했다는 이유로 미얀마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제소는 57개 나라가 회원국인 이슬람협력기구를 대신해 감비아가 제기했습니다. 이슬람협력기구와 감비아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학살을 확정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감비아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인 측이 밝혔습니다. 로힝야족은 주로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 사는 무슬림 소수민족입니다. 로힝야족은 지난 2017년 미얀마 정부군이 반군 토벌작전을 시작하자 수십만 명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홍콩 경찰이 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참가자에게 발포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시위대와 홍콩 당국 모두의 긴장을 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하고 홍콩 주민들이 표현이나 집회의 자유 같은 인권을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가 홍콩 사태를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며 홍콩 정부와 시위대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경상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홍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을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이 멕시코로 망명했습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어제 늦게 멕시코 정부가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볼리비아를 떠났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볼리비아를 떠났고 현재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멕시코 국기를 펼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망명을 요청했다며 인도주의적 이유에서 망명을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정치적 이유로 고국을 떠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갖고 곧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파로코피스 파블로플로스 대통령을 각각 만나 양국 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과 그리스는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16개 경제협력 방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아테네 인근 피레우스항 투자를 위한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중국 국영 해운 기업인 중국 원양 해운이 거액을 투자해 피레우스항을 유럽 최대 상업항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하는 피레우스항을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추진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서 만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고율관세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와 뉴욕타임스 신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6개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은 내일이며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5월에 한 차례 이 시한을 연장한 바 있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일 군사보호협정 종료는 미한일 삼각공조 분열을 노리는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된다며 협정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핵활동을 우려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한국전쟁 등에서 실종된 미군 용사의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원은 연방정부 폐쇄 시 유해 발굴 작업에 지장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다 낮부터는 전 지역에 걸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m에서 3m, 서해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국 당국에 이달 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협정 종료는 미한일 삼각 공조 분열을 노리는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11일 도쿄 방문길에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건 명백히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개국이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로 효력이 종료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철회되고 양국 관계가 정상화돼야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이달 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상공 합동 비행의 시기와 훈련 위치는 모두 우연이 아니라며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은 한 이런 종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 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오는 14일 서울을 방문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한일 지소미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발표한 인도태평양 보고서에서 호주와 일본, 한국을 가치를 공유한 협력국으로 꼽으면서 미국이 역내 정보 공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국방부의 해양안보계획과 333조항을 소개하며 인도태평양 역내 정보 공유, 상호 운용성, 다국적 해양공조 역량 강화에 약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한일 지소미아는 한반도 방위뿐 아니라 해양 안보를 포함해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북한의 공해상 석유 환적 차단 등 집단 공조를 위한 포괄적 군사정보에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이 역내 전략에서 동맹국 간 정보 공유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중국의 잠수함 등이 공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Dealing with maritime affairs, especially with submarines, but also with
미국을 중계로 한 동맹국 간 정보 공유 약정, TISA 방식으로는 시간차가 발생해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입니다. 미 해군은 지난 5월 인도, 일본, 필리핀 해군과 남중국해에서 첫 합동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9월에는 말라바 해협에서 일본, 인도 해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상호 정보 공유와 운용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핵활동을 우려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코넬 페루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대행은 11일 유엔총회 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DPRK's nuclear activities remain a cause for serious concern. They are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의 핵 활동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페루타 대행은 북한의 요구로 IAEA 사찰관들이 북한을 나온 지 10년도 더 지났지만 위성사진 등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언제든지 방북해 북핵 프로그램을 확인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루타 대행은 북한이 책임감을 갖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 call upon the DPRK to comply ful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cooperate promptly with the agency.
한편 북한은 이날 김성 유엔 대사 명의의 성명을 내고 페루타 대행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김 대사는 IAEA의 주장은 한반도 현실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으로 북한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선의를 갖고 선제적으로 지난 20개월 이상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성 대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공동 성명의 이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에 대한 성과가 없었다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약속들의 진전을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도록 미국이 북한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미북 관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싱가포르 합의에 진전을 내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명단에 개인 137명과 기관과 기업 84곳이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 제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이 지난 3년 새 대북제재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1일 갱신한 유럽연합 통합금융제재 명단에 따르면 현재 개인 137명과 기관과 기업 84곳이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3년 전인 2016년 12월과 비교해 개인은 3.5배, 기관과 기업은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당시 38명이었던 제재 대상 개인은 137명으로 3.6배 늘었고 39곳이던 기관과 기업은 84곳으로 2.1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과 관련해 안보리가 2017년부터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개인과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7월 열린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인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독자적으로 지정한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57명과 기관과 기업 9곳입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10월 개인 3명과 기관 6곳을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brings the level of pressure, economic pressure and diplomatic pressure from the European Union side on the DPRK.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최대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 개인 137명 가운데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현철의 전 인민군 원수, 오국열 전 인민군 대장, 윤호진 전 남천강 무역회사 대표, 이재선 전 원자력 총국장, 황석화 전 원자력 총국 간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성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병호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었지만 사망 이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대상 기관과 기업에는 조선공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남천강무역회사와 조선원자력총국, 노동당 39호실, 노동당 조직지도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속한 자금과 경제적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금융거래도 금지되며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제재 대상자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이나 통과도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한 물자와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북한 이사 30여 명의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3개월 전 자원봉사 형식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이 외화벌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네갈의 한 인터넷 신문에 아시아계로 보이는 의료진 여러 명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사진 아래 기사에는 이들이 소아와 심장, 산부인과, 치과 전문의로 구성된 30명의 코리아 출신 의사들로 세네갈 수도 다카 동쪽에 위치한 티바운이라는 도시에서 의료활동을 했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VOA가 현지인 등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코리아 출신으로 돼 있는 이들의 국적은 북한입니다. 지난 8월 단체로 세네갈에 입국한 이들 북한 의사들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3개월여 만에 지역 언론에 등장한 겁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자원봉사 형식으로 세네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날 티바운에서의 의료활동도 의료자원봉사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이들 의사들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입국했으며 현재 상업적인 의료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선 세네갈에서의 북한 의사들의 활동만으론 제재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엔 안보리 등에서 활동했던 제재 전문가는 1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재 기관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북한 출신 의사들의 자원봉사 형태의 지원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전 거래가 오간 증거가 드러날 경우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의 활동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종종 의사가 부족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나라들의 의사들을 파견해 외화벌이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우간다는 유엔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우간다 이민당국이 9명의 북한 의사 등의 입국 허가를 취소했고 다른 정부기관들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키르기스스탄은 치과의사이자 사업가인 북한 국적자 한 명이 있다는 사실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적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네갈은 최근 북한 만수대 창작사 출신 건설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BOA는 지난 9월 세네갈에서 제재 대상 북한 회사인 만수대가 코르만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 30여 명이 이 회사에 소속된 상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한 채 세네갈에 머물고 있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3건의 대북 결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노동 허가증 갱신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동 허가증이 없는 노동자를 송환시키는 것과 별도로 올해 12월까지 모든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웨덴은 10월 현재 자국 내 북한 국적 거주자가 없으며 이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해야 할 노동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스웨덴 대표부는 지난 10월 31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 2397호 8항의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스웨덴은 보고서에서 스웨덴의 2018년까지 8명의 북한 국적 거주자가 있었지만 현재는 한 명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대북결의 2397호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12월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보고서 제출로 11일 현재 안보리에 2397호 8항의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44개국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저조한 이행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콩고, 쿠웨이트 등 29개국을 지목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폴란드와 러시아, 적도기니 등 10개국에 불과합니다. 한국통일부는 금강산 개별 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변 안전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등 금강산 문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개별 관광이 그 자체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방북 승인을 위해선 초청장 등 북한의 공식 문서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한국 관광객의 방북을 승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신변 안전 보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남북 간의 어떤 신변 안전 보호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피살된 박왕자 씨 사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선 관광객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금강산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대면 협의와 시설 등의 공동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대변인의 11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저희는 그 공동 점검단 이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북측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이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일 남측 공동점검단의 방북을 제안하는 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며 북한과 적극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이 오는 17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국통일부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지만 금강산 문제 등 해법 마련을 위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12일 VOA에 관련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남측이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도협력연구실장은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연구실장은 북한이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폐지하고 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로 제정했다며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다른 외국인 관광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수요에 부응하는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금강산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을 제안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 관광이나 이런 것들 좀 연계를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금강산에 가서 관광하고 다시 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북한에 온 사람들이 판문점 통해서 우리까지 내려와서 관광을 하고 다시 올라가거나 이렇게.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최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내용이 담긴 서한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지사는 11일 서울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이 어렵다면 내년 4월 개장하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관광이라도 먼저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지사는 원산은 북한이 온 힘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곳으로 원산 관광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산 관광이라든지 또 남북이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 최소한 좀 파괴될 수 있게.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현재 16개 호텔과 28개 콘도미니엄 단지, 캠핑장 등이 갖춰진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방위비 분담에 관한 기조가 새삼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기자들에게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수년간 매우 불공정하다고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is a very good one. But I felt all along, I felt for years it was a very unfair one.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으며 더 많은 것을 지불하는 것에도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우리에겐 3만 2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s you know, we've got 32,000 soldiers on South Korean soil.
And we've been helping them for about 82 years.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한국을 공개리에 압박한 겁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꼽는 자신의 주요 치적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제10차 SMA 협정 합의를 통해 한국의 증액이 결정된 직후 내각회의에서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한국 측에 과거에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500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 Then why didn't you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asked. So
한국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의 소위 안보 무임승차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3월 뉴욕타임즈 신문과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국가부채가 머자나 2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를 보호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들과 같은 동맹국들이 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예고하며 한국 등 동맹국에서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까지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해외 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기조는 취임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만 비용 부담이 커서 공정하지 않다며 쓸모없어진 조직이라고 비판해온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지만 더 늘려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 중 독일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부자 나라들이 그동안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부자 나라 논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요구하는 분담금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말을 협상 시한으로 주한미군 비용 외에 미군 전략자산 비용이 포함된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0억 달러가 이번에 처음 거론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가 매년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손해보는 나라가 있다며 어느 나라인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one country we lose $5 billion. Yeah, I won't say. I don't want to embarrass anybody. The last thing I want to do is embarrass.
그 나라는 방위비로 5억 달러밖에 분담하지 않고 있고 자신이 전화 한 통으로 5억 달러를 더 부담하게 했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나라가 한국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미군 주둔 기본 비용에 50%를 더한 비용을 청구하는 이른바 주둔 비용 플러스 50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들은 여기에 더해 어떤 경우에는 미군 주둔 국가들이 분담금을 현재보다 5에서 6배 더 내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실제로 거액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은 어제가 재향 군인의 날이었는데요. 한국전쟁 참전 노병과 희생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수호를 위해 희생된 용사들을 기억하고 재향 군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책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에 11일 한국전쟁 참전 노병과 가족 5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 참전 용사와 전사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린 겁니다. 이날 행사에서 폴 커닝햄 한국전 참전 용사 협회장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며 한국을 지켜낸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되새길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Let America know who you are and what you did for freedom. We expect Americans to see our decorated heroes.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유를 위해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미국인들에게 알리고 참전 용사들의 자부심을 되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커닝햄 회장은 자유수호를 위해 몸바친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잊혀진 전쟁으로 불렸던 한국전쟁. 하지만 아흔을 넘긴 노병들에게는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So many reminders happened. You had to go.
해군으로 참전했던 92살의 참전용사 밥 램무 씨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기억이 있다며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참전 당시 아무런 부정적인 생각 없이 최선을 다했고 그저 살아 돌아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램무 씨는 한국전쟁 이후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진 못했지만 책과 언론을 통해 접한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감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유를 수호한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주목을 끈 건 버지니아 출신의 11살 소년 매튜 스팅톤 군. 손수 만든 감사 카드 한 장 한 장을 노병들에게 건네며 자유를 지켜줘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노병들은 감격했습니다. 주한미군 출신 아버지를 둔 팅스톰 군의 형은 현재 아프간 파병 용사입니다.
I want them to cherish cards and feel thanks that and to give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는 팅스톰 군은 어린 세대로서 할아버지들의 헌신이 있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에게 6년째 카드를 전하고 있는 팅스톰 군은 올해는 한국전 참전 용사를 포함해 카드 350장을 만들어 재향군인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뉴욕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번영은 자유의 이름으로 한국전쟁 등에 참전한 재향군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 veteran here today and all across our land, you are America's greatest living heroes, and we will cherish you now, always.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역의 재향군인이 모두 미국의 위대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참전 용사들을 섬기는 것이 미국인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전쟁과 1, 2차 세계대전 등에 참전한 재향군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자신의 아버지 얘기를 전하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My dad, a combat veteran from the Korean War, used to say with equal humility, the heroes were the guys that didn't make it home. But on this day,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자신의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참전용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미국인들의 책무라며 매일매일 그렇게 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전쟁 등에서 실종된 미군 용사의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 상정됐습니다. 이 하원에는 연방정부 폐쇄 시 유해 발굴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마이크 크라프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의 진샤인 의원이 영웅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향군인의 날을 앞둔 지난 6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에 해부된 이 법안은 해외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나라에 실종용사 기록수집소를 신설해 모든 관련 기록을 통합관리하고 모든 연방부처는 관련 기록을 나라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독립적인 정부기관 성격의 실종용사 기록검토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기록을 감식하고 기록 전송과 기밀 해제 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상원의 법안과 별도로 하원에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굿 DPAA 지원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스티브 린치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정부 부분 폐쇄, 즉 셧다운에도 참전용사 유해 신원 확인과 발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이 업무를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와 연관된 긴급 서비스로 분류해 해당 DPAA 직원들은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일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시 해고 상태, 즉 펄로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현재 DPAA는 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참전용사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1990년대와 지난해 북한에서 송환된 미군 유해와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북한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7,600여 명으로 이 중 5,300여 명의 유해가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작황이 10년 새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 더 나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농민들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포전 담당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수확량 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업을 비롯한 북한 경제를 책임진 김재룡 내각 총리는 최근 황해도와 평안도 협동농장을 찾아 정확한 포전 담당 책임제 실시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총리인 김재룡 동지가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남포시 농업부문의 여러 단위를 현지에서 올려있습니다. 분조관리제한에서 포존 담당 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하는 것과 함께 영농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일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북한 TV는 벼농사를 잘 지은 다수학 농민을 치켜세우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곡물 수확은 10년 만에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도 더 나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10만에서 20만 톤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산량이 일단 떨어지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 생산도 조금 이제 또 줄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콩이라든지 약간의 잡곡, 그다음에 감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아마 그 가을 작물들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는 봄 여름 강수량이 평년의 60%밖에 안 될 정도로 가뭄이 심했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로 디젤류 같은 기름 공급이 잘 안 돼 트랙터, 양수기, 탈곡기 같은 농기계를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비료 공급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월 7일에는 초강력 13호 태풍 링링이 북한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태풍 반경이 300km에 달하는 이 태풍은 시속 50km의 빠른 속도로 황해 남북도와 평안 남북도, 자강도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태풍은 초당 15m 속도로 불다가 부분적으로 초당 20 내지 25m로 강하게 이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태풍으로 인해 4만 6,200 정부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한편 도로와 하천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북한 농업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북한 곡물 생산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 즉 황해 남북도와 평안 남북도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의 식량 사정이 한층 빡빡해질 전망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으려면 연간 576만 톤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곡물 생산량은 417만 톤으로 159만 톤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확량을 400만 톤으로 잡으면 또다시 176만 톤가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포전 담당제를 둘러싼 북한 당국의 약속 위반도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을 기해 포전 담당제를 도입했습니다. 포전 담당 책임제 또는 분조제라고 불리우는 이 제도의 핵심은 농민들에게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협동농장에서 10톤의 쌀을 생산하면 국가의 토지 사용료와 물, 전기, 비료, 농약 대금조로 5톤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평균주의 원칙에 따라 농민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했습니다. 따라서 농민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든 적당히 하든 소득이 비슷해 근로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몇만 원을 받아도 장마당에서 물건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조제에서는 15톤을 생산할 경우 국가에 5톤을 납부하고 나머지 10톤은 분조원들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분조에서 생산한 알고 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일정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장원들에게 그들이 번 노력일에 따라 현물을 기본으로 하여 분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농민이 곡물 생산을 7대3으로 나누는 분조제는 농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당초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라고 탈북자들은 지적합니다. 분조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주어진 농과 밭에서 생산된 쌀과 강냉이를 약속한 분배 비율로 정확히 나누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함경남도 함흥 출신 탈북자 박광일 씨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농사를 짓고 나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뜯어가는 게 7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70% 이상 뜯어가고 결국 거기에서도 또 뜯어가니까 농민들한테 차려지는 게 없는 거죠.
북한 당국이 농민들에게 무리한 생산 목표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곡물을 강제로 빼앗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량미 공출도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공식적인 분배 외에도 농민과 일반인들로부터 군량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농민과 시장 상인은 1인당 30에서 60kg가량의 군량미를 바쳐야만 합니다. 또 일반인이 군량미를 낼 경우 원군 미풍의 선구자라며 칭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량미 공출은 포전 담당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군량미를 바치지 않으면 땅을 몰수하겠다고 당국이 위협을 가해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국가가 군량미 등의 명목으로 수확량을 대부분 가져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이제 뭐 농지는 빌려주는 거고 물도 공급해주고 하지만은 농자재를 제대로 이제 공급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이제 군량미 일부 가져가고 나머지 정부 수매해가면 거의 한 70%를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 국가가 가져갈 몫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농민이 가져가야 할 몫을 뺏어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 밖에 인민군대 돼지 지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신이 키우던 돼지를 군대에 바치는 겁니다. 만일 돼지를 바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50kg짜리 돼지를 바치지 못하면 돼지고기 1kg당 강냉이 5kg씩 계산해 자신이 받을 식량에서 250kg을 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탈북자 박광일 씨입니다.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대원은 농민은 키우는 거고 그거 키울 수 없는 힘이 없는 농민은 못 키우는 거죠. 그러면 뭐 못 키우는 사람들은 마지막 분배에서 분배 줄 때 거기서 식량 몇 킬로를 떼는 거죠.
탈북자들은 올해 인민군 돼지 지원 사업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통보했습니다. 그 후 북한 당국은 나름대로 방역 노력을 기울였으나 돼지열병은 지난 5개월간 북한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 결과 평안북도의 경우 돼지가 전멸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한국 국정원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식량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은 한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북한은 식량 상황이 심각하다며 유엔을 통해 식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농포를 돕기 위해 1억 달러 상당의 쌀 5만 톤 지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한국의 쌀 지원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결국 한국 정부의 지원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식량 부족 사태를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부 리치먼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 앤디엄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사연 전해드립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아, 제가 리치몬드 오기선까지는 사실 어느 한 곳에서 1년 이상 살아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제가 어느 한 일자리에서 6개월 이상 일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한국을.
떠돌이 생활이 10대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 앤디 염 씨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까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던 앤디 씨는 무슨 일이든 직접 부딪히면서 내 미래를 걸 수 있는 일인지를 따졌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6개월 동안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와 시애틀을 오가며 통신회사의 안테나 설치 보조사로도 일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될 것 같았는데 회사의 부도와 함께 그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한 앤디 씨.
어느 소통이 안 되니까 아예 뭐 영어권 쪽으로는 뭐 구직 활동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었고 뭐 한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또 한인들만의 그 뭐 한국어로만 해서 소통이 가능한 그런 데도 꽤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영어를 못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미국 내 도시 가운데 한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앤디 씨도 한인 지역 신문의 광고란과 인터넷 검색도 한글로 그리고 한인 업주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초밥집에서 초밥 만드는 기술을 배워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스시를 배워볼까 해가지고 그 식당에도 한 하루를 딱 출근했습니다. 근데 첫 하루를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거 나하고 전혀 안 맞구나 그래가지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가만히 서가지고 뭐 이렇게 손님들 상대를 해가지고 뭐 서빙 처음에 그런 것도 스시를 배운다고 하면 그것부터 배워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뭐냐면 서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리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스시 보조도 할 수 있고 보조를 하면서 또 얼마 정도 이렇게 그 기한이 지나야 뭐 스시도 배워올 수가 있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첫 하루 가서 이렇게 손님들 상대로 서빙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걸 해보니까 이건 나하고 도저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마 그게 오후 2시나 3시에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9시까지인가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마무리를 안 하고 또 못할 것 같다고 하고 그만두고 남았었거든요.
하루 이틀 견뎌볼까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든 요리를 하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이 어느 때보다 빨리 들었습니다. 지역 광고지를 다시 살핀 앤디 씨. 그리고 사이딩, 일하면서 배우실 분이라는 문구로 구인 광고를 낸 건축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외상자 마무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그분, 그러니까 그 낡은집을, 그러니까 외상자 오래된 걸 벗겨냈든지 아니면 그 위에다 빈다든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걸 하면 뭐 준비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런 게 많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가져오라면 가져가고 합판을 자르라면 자르고 치수를 재라면 치수를 재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날째부터는 제가 직접 뭐 웬만한 건 다 했었거든요.
아, 그게 이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깨 너머로 배우는
그렇죠.
네,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뭐 현장에서 내가 다 터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하시는 분들이 밖을 가다가 아 이거는 이렇게 뭐 치수를 잰다 하면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재야 된다, 뭐 저런 방법으로 재야 된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가르쳐주면 그걸 내가 얼마나 빨리 터득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초밥집 일은 하루 시간도 아까울 만큼 맞지 않았는데 노동 강도가 제법 센 건축 현장에서의 일은 달랐습니다.
제가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재미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저는 그 좋은 것도 못 되는 재미가 있으니까 뭐 그거 하는 게 싫은 나는 좀 모르고 뭐 이렇게 또 일을 하다 보면 낡은 집을 이렇게 새 집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오래 갔었던 것 같고 근데
성취감이 좀 있었던
것 그렇죠.
경험을 쌓는 동안 인정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와서 일단 80%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 되니까 그분이 100%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3개월 만에 150%를 받았습니다. 바로 일당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뭐,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그 150%를 받는다고 하면 그냥 그 일당 받는 사람이 최고라고 봐야 돼요. 그 이상 거의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래도 한 150%를 이렇게 한 3개월 만에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하고 하니까.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은 신뢰가 어느 정도 나왔던 거예요?
내가 혼자서 알아서 뭐 누구 관여를 안 해도 제가 뭐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웬만한 기술은 어깨 너머로 배워도 전문가처럼 해냈습니다. 일도 적성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벌이도 제법 남들에 비하면 썩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좀 넘고 앤드 씨는 이 현장에서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먹고 살 만은 한데 자기 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앤드 씨가 생각한 노동만큼의 벌이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앤드 씨의 구직 활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역시 지역은 로스앤젤레스였고 냉방기기, 에어컨을 설치하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일단 전화로 인터뷰를 먼저 하고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을 보고 임금을 책정하자 제안했던 앤디 씨. 첫 번째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를 도와 일했습니다.
한 일주일을 일하고 그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냐, 얼마 정도 받기를 원하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는 뭐 그때 원하는 금액이 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도 또 순순히 아 그 정도 줄 수 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시간당 한 17불 얼마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 정도 선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회사 그게 회사는 회사 속 차원에서 일하는 걸 일주일 정도 지켜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큼 줘도 된다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 요구가 또 뭐 너무 이렇게 높았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한 3,000불 정도는 제가 있어야 생활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러니까 그분들이 시간당으로 이렇게 계산해보고 하더니 한 17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 정도면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게 이렇게 뭐 대체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뭐 시간당 기본으로 한 12불 뭐 그 정도 이렇게 받을 때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받고 그래 하니까 뭐 17불 정도면 저도 괜찮은 상태였어도 하니까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어떤 걸 보여주셨길래 이분들이?
에어컨 설치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 리모델링 하는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오래된 걸 다 다시 철거를 하고 새것도 이렇게 뭐 새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 하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그 일하시니까 뭐 한국말로 하면 사수분이신가? 그분이 일을 하는데 호흡이 잘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되게 리코멘드를 잘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 잘 평가를 해주시고 나왔었죠.
페인트칠, 안테나 설치 보조, 사이딩, 그리고 에어컨 설치 보조. 하는 일마다 속도가 빠르다, 일을 잘한다 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건설 현장 쪽에서 일손치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보면 아,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앤드 씨는 북한에서 기계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해본 것이 전부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상상도 못했었고
2년 동안의 구직 활동과 현장 체험은 앤드 씨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 미래를 걸어볼 만한 일을 찾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앤디 염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남북전쟁 중 폐색이 짙어가는 남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840년 11월 12일 생각하는 사람, 아담과 이브, 칼레의 시민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표적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이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납니다. 로댕은 14살 때부터 조각을 공부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조각을 하며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30대 후반 로댕은 청동시대라는 작품을 발표하고 이것이 미술계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로댕은 단테의 소설 신곡에서 영감을 얻어 지옥의 문을 제작하고 지옥의 문에 있는 많은 인물 조각상 중 하나인 생각하는 사람으로 조각계에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에서 나아가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로댕의 작품들은 당대 예술가들은 물론 근대 조각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982년 11월 12일 폴란드의 자유 노조 지도자 레흐 바웬사가 감옥에 갇힌 지 11개월 만에 속방됩니다. 두 해 전 1980년 폴란드 자유노조는 레흐 바웬사를 중심으로 노조의 자율적인 운영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바웬사는 단결이라는 뜻의 노조 솔리다르노시치를 조직한 후 전국적으로 파업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자유노조 솔리다르노시치가 공산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며 폴란드 당국이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직접 개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소련의 침공을 두려워한 폴란드 정부는 1981년 12월 군 지도자인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를 총리로 선출하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 자유노조 솔리다르노시치의 활동은 금지됐고 레흐 바웬사를 포함한 수천 명이 체포됩니다. 하지만 레흐 바웬사는 구금된 지 약 1년여 만인 1982년 11월 12일 석방됩니다. 바웬사는 이후 노동자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1990년에는 노조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